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인데 천 번도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윗이 다스리던 때가 메시아의 통치 시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하시고 그를 향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샘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삶에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아 보이고 성취함보다 좌절감을 훨씬 더 많이 겪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어서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새는 다른 아들들은 모두 다 불러 모았지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생각에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은 0%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당시는 국가 조직이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라 군인들은 상당량을 자급자족해야 했습니다. 이새는 막내 다윗에게 새 아들이 먹을 식량을 가져다 주고는 증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넷째부터 일곱째까지에게 심부름을 시키지 않고 막내에게 시키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형들에게 식량을 가져다 주었다는 증표, 그 증표는 곧 형들이 살아있다는 증표입니다. 그 증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새에게는 막내 다윗의 생명에 관한 걱정보다는 장남, 차남, 셋째의 생명이 더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을 공포 속에 빠뜨렸던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고서 다윗은 사울왕의 무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공을 세우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 것으로 인해서 사울왕의 눈밖에 나게 되었고 급기야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한동안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충신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와의 동침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식이 자식을 성폭행하는 소식도 들어야 했고, 자식이 자식을 살해하는 비극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자식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극도의 슬픔과 수치심의 표현으로 자기 옷으로 자기 머리를 가리고서 신도 신지 아니하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또한 다윗은 치세 말년에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구조사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군사력을 의지하겠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무려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자기 손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인생의 지고의 복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전체의 신앙 고백과 같기에 우리의 인생 단계 단계에서 동일하게 우리는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어떤 연령대에 있든지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갓 태어나거나 첫 돌을 맞은 아기에게 이 시편을 들려주어도 참 감동이 됩니다. 그 아기가 자라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할 때에 읽어주어도 감사가 됩니다. 입대하거나 취직하거나 결혼할 때에 읽어도 감동이 됩니다. 결혼 10주년, 20주년, 30주년에 읽어도 미소가 지어지고 환갑을 맞거나 7순, 8순이 되어서 읽어도 감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주위에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던 사람들이 내가 세상적인 평가로 실패했거나 내가 앉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서 오직 나 홀로인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이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힘이 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로 홀로 되었을 때도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이 말씀은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인생의 어떤 연령대에서도 격려가 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은 언제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성소에서 분향하는 직무를 행하던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오셨던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갈릴리의 벽촌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사는 마리아라는 한 처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가 뼛속까지 깊이 놀랐던 것은 단순히 그가 천사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천사가 전한 인사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인사말 중에서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보다 뒤이어서 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또 이 말이 왜 마리아로 하여금 그토록 놀라게 만들고 그렇게 깊은 생각 속에 빠져들게 했는지 빨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살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름을 크게 해 주시어서 복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낳도록 허락하지 않으시자 아브라함이 사례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도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이 몇몇의 학생들에게 야, 니네들 뒤에서 그러고 있을래?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단지 학생들이 뒤에 앉아있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끼리 쳐다보며 키덕키덕대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선생님이 하는 말에 집중하는 것이 바른 것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며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고 처음 부르심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적자는 한 명도 없고 하가를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을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75살에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때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났던 그 해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였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의 나이도 75살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흉년이 100년 후에 또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이삭은 그랄로 가서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이 아들을 대해 또다시 반복해서 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주셨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신이 대신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야곱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언약의 족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또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과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출애굽의 시작이었고 과정이었고 완결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들려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지 않았던 마리아가 뼛속 마디까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목수와 정혼한 여인에 불과하기에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일을 이루실 통로가 되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놀라고 당황해하며 의아해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준 말은 정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30절, 3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의 가정에 가지고 온 소식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믿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처음에 믿지 못해서 그만 그의 말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가지고 온 소식은 그것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처녀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상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마리아가 낳은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처녀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보낸 편지이자 바울의 유언서라고도 불리우는 디모데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사도 바울이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전에는 인간적으로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면당함이 사역의 초기라면 다른 사람들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말기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심은 그의 사역의 시작의 고백이었고 중간의 고백이었고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마리아를 찾아왔던 가브리엘 천사는 그와 정혼한 남편 요셉도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람들은 처녀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아들을 낳는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그것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인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나 고양이가 되는 것과 비교될 수 없고 또 인간인 우리가 팔이나 무기 심지어 하루살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곤충이 되는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10여 년을 사는 개나 고양이에 비해서 5배, 6배 인간의 수명은 더 기니까 개나 고양이가 보기에 인간은 참 오래 사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또 불과 2주, 3주 사는 팔이나 모기에 비해서 인간의 수명은 1000배도 넘게 사니까 팔이나 모기가 보기에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는 자기 주인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팔이나 모기에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상상 밖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영원 앞에서 인간의 수명 80년이나 개나 고양이의 수명 10년이나 팔이나 모기의 수명 3주는 모두 다 불과 한 점에 불과합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영원하신 분이 이 유한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유한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처녀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잉태하는 기적보다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이 인간으로 오시는 기적보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이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감사와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에 우리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찾았던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크고 작은 난관을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삭이 언약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싫어했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르심을 입은 후 한평생, 비록 함께했던 사람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했을지라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목수와 정혼할 정도로 작고 연약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인생에 있는 폭풍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때에도 능히 견디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에 침몰당하지 않게 하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소망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